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이후 전날 의회를 통과한 부양 법안에 대해 수치라며 낭비적인 항목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코비드 지원 법안으로 불리지만 대부분 코비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1인당 6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서문이 없이 적다며 1인당 2,000달러 혹은 부부당 4,000달러로 증액하도록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 캄보디아에 8,550만 달러, 미얀마에 1억 3,400만 달러, 이집트와 이집트군에 13억 달러 지원이 포함됐는데 대부분 러시아산 군사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에 포함된 쓸모없고 불필요한 항목을 즉각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다시 보낼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 부양 패키지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의 심각성을 비이성적으로 경시했다면서 최근 연방정부 등에 대한 해킹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났다면서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그의 책임이지만 그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해킹이 누구의 소행인지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 범위와 책임자 등이 파악되면 동일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 최소 6개 연방정부 직원들의 이메일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 해킹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해킹 피해를 부풀리고 러시아 탓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티베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티베트 정책 지원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202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과 코로나 부양법안과 함께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경제와 비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인 나사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중국 영사관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인 중앙 티베트 정부는 성명에서 티베트 정책 지원법 채택은 티베트인들에게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이는 티베트 문제가 여전히 미국의 우선순위며 달라이라마와 중앙 티베트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티베트와 타이완, 홍콩 관련 사안은 중국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의 중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22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 사망자는 50만 2,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은 유럽이 처음입니다. 특히 유럽의 코로나 사망자는 최근 몇 달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기까지 8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60일 만에 사망자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유럽 지역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는 하루 수백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은 이탈리아로 23일 기준 6만 8,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담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과 정부 유입 활동 지원비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로 제재를 가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북한 경제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으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까지 함경도 흐리고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예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담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21일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에 1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추가 9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상원도 92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 직전 상원은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장 특이했던 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5,592쪽 분량의 예산안 패키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와 관련 활동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도록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 3,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탈북 난민 지원이 포함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도 해당된다고 하원 세출인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도 24억 1,7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법안은 예산을 통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얀마, 중국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3만 9천 달러 줄어든 총 7억 9,325만 7천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중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는 전년도 대비 500만 달러 늘어난 2억 5,700만 달러,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는 338만 달러 증가한 4,760만 3천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에 함께 포함된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미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4월 통과한 첫 번째 부양책은 약 2조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4월부터 줄다리기 협상 끝에 도출한 추가 부양책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예술계 지원과 의료비용 지원, 백신 배포 등에 6천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소득이 9만 9천 달러 미만인 개인에게 최고 600달러, 실업자에 대한 주당 실업보험 300달러 지원, 집세 체납 세입자 지원과 강제 퇴거 금지 연장 등의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 패키지에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에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은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외부 세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는 등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지원, 촉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 달인 2018년 7월 20일 서명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기존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최근의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까지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루면서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어 연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을 통해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대북지원금 공모는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모의 경우 북한 내부와 바깥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는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서울 소재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과 송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대북 방송과 인권 단체 등은 이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선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민간단체인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의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중 22차례에 걸쳐 550만 달러를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에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어제 22일로 3년이 됐습니다. 제재 이후 대외무역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작 목표로 삼은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던 일본의 베쇼 고로 유엔 대사는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합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전달인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2397호는 같은 해 9월과 10월 채택된 2371호와 2375호와 함께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옥죄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3개 계류로 북한은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섬유제품과 해산물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됐고 원유와 정제유 제품의 경우 수입량에는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결의는 또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의 노동자들은 당시를 기점으로 2년 후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북한으로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공개된 수치를 보면 북한은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2013년 사상 최대인 29억 달러를 기록했고 제재 여파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수출액이 2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8년에 1억 9천만 달러로 급감했고 다음해인 2019년 소폭 상승한 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년 수출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이 매년 25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본 손해만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한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무역 규모를 대폭 축소한 러시아 등과의 교역에까지 합친다면 북한의 외화 손실액은 70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 밖에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도 북한의 외화 수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약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등의 이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송환 사실을 확인한 나라들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3년간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과 밀무역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위험 부담이 큰 탓에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항구에 정식으로 입항해 하역하던 석탄을 바다 한가운데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옮기게 되면 그만큼 운송 비용도 높아지고 석탄 자체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수입업자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로 인해 지난 3년간 기계류 등을 반입하지 못한 것도 자체 산업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3년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로 받은 경제적 충격은 외부에서 포착된 것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재에 이은 또 다른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10월 북중 무역액은 제재 여파가 불어닥친 2018년과 2019년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이대로라면 2020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직 출신 탈북민 리정호 씨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에 채택된 제재가 북한을 더 압박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그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 회사들 그리고 개인들, 북한 무역 운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했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 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켜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 시장을 막아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의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리 씨는 특히 안보리 제재가 광물과 섬유, 수산물은 물론 노동력과 원유 수입 등 북한의 수출입 시장을 전면 차단한 매우 강력한 제재였다면서 북한의 자금줄이 이로 인해 많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원래의 목적, 즉 비핵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제기합니다.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비핵화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텐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 제재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far as the nuclear program is concerned, I don't think that it's had hardly any impact on that. 고스 국장은 북한은 내부 경제와 핵 프로그램 사이에서 서로 자원을 전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자금은 북한 경제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는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2018년 느려졌지만 외교적 움직임이 적었던 2019년과 2020년엔 오히려 빨라진 특징이 있다며 제재보다 외교가 더 큰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들리 베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BOA에 제재가 군사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겨냥하면서 북한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which were introduced beginning in around 2017 crossed the line into
다만 베슨 전 고문은 제재 이전까지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북한 경제가 제재로 인해 내부 자원이 북한 내부에서 활용되고 돈주, 즉 신흥 부유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만료된 지 22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건수는 44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 대상국, 즉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이행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국 국무부 등이 지난 2018년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1일 현재 절반이 조금 넘은 17개 나라만이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위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각국의 저조한 북한 노동자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는 2397호, 그중에서도 8항입니다. 이는 북한이 2017년 11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2397호가 북한 노동자들을 다룬 첫 결의는 아닙니다. 앞서 2017년 8월 채택된 2371호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룬 첫 결의인데요. 이 결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가 또다시 포함됐는데요. 기존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의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2397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막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의 유입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버려들여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가 불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약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석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12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인데요. 규모로 볼 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40여 나라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나라가 제출했나요?
네,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약 3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카타르가 약 2,500명, 쿠웨이트가 약 900명, 아랍에미리트가 약 820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는데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합산하면 송환된 해외 북한 노동자는 약 3만 명가량입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약 1,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밝힌 러시아는 코로나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의 언론 매체는 지난 10월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송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는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그리고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제재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나요?
네, 송환 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달 초 공개 발언에서 중국이 아직도 북한 노동자 송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에서의 각국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입장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울러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로 보고 안보리가 제재를 되돌리는 가역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한반도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한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의 비행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내 동맹 역학 관계의 균열을 야기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동시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며 두 나라 간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 통합 망료 간부도 지난 16일 동중국해 인근에 이어 18일에는 오호츠크해와 일본해에 걸쳐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비행기에 대한 긴급 대응 출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행기의 국적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통계와 비행 경로를 근거로 각각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 망료 간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영공 침범 우려에 따른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는 총 484회로 이 중 중국 국적기가 302차례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국적기가 177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합동훈련을 빌미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한국과 일본 군용기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VOA에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사안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사례처럼 이들 나라 역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 one hand, I think both Russia and China are trying to demonstrate that they too have the ability to challeng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서도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도전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구조의 균열을 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지난해 7월에 독도 영공 침범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The alliances really need to move forward on how they cooperate with one another so that Russia and China working together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is irritation.
브룩스 전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동맹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동맹들 간에 어떻게 공조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공식별 구역 침범 사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들이 어떤 대처법이 필요한지를 시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러중 군사동맹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편의적 관계에 기반해 있다며 동맹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공통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충분히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y can act together in things where their interests align.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사이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미국의 영내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밝혔습니다.
This exercise into the Korean ADIZ and the Japanese ADIZ puts a premium on information sharing because obviously airplanes and missiles.
동북아는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이번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례처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처에도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합동 비행 훈련과 관련해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비행은 전술적 차원의 움직임이지만 사전 비행 경로에 대한 조율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러 당국 간의 모종의 의사소통 기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에 7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방역을 내세운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S의 대북 지원은 보건 분야가 33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호소 분야가 7만 7천 달러, 물과 위생, 청결 분야 5만 달러, 조선 적십자회 역량 강화에 2만 5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 동안 북한에서 코로나 긴급 방역을 위해 조선 적십자회 자원봉사자 10만여 명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476만 명이 혜택을 받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도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IFRS의 지원으로 조선적십자회가 코로나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장치와 진단시약 만세트, 적외선 체온계 등을 전달해 긴급 방역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FRS는 올 한 해 코로나 의심 격리자들을 위해 담요 5,000장과 위생용품 1,000개, 주방도구 100세트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코로나 관련 물자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가장 먼저 유니세프가 지난 3월 28일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장갑과 외과 수술용 N95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적외선 체온계 등을 전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11일에는 정주와 토산, 낙원 등 북한 지역에서 진행해온 물 공급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8,840여 가구에 주민 3만 2천여 명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 도시관리청과 협력해 북한 내 물 공급 지원 사업 현장 8곳에 공사 자재도 전달했습니다. 4월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15,000달러 상당의 코로나 감염 방지와 진단 장비를 북한에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을 제외한 다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의 와중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방역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으로 선포한 이후 북한의 유엔을 통해 지원을 제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help meet the world's food needs as the COVID-19 outbreak disrupts global supply chains around the world.
폼페오 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사무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올해 대북 지원 활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북한의 협력 농장 네 곳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는 주민 12,000명의 안위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소장은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면 바로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물품 반입 등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여름이 되기 전 농업 관련 물품을 두 차례 북한에 반입하고 봄에는 적어도 한 차례 방북해 작황조사를 벌였다고 제스퍼 소장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구호단체는 지난 1월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매년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이루어졌던 방북이 올해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데다 인도에서 조달한 결핵 치료약품 등도 국경 폐쇄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코에이드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 관련 물품의 반입만 허용하고 있다며 다른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고 북한의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평양 주재 유엔기구 직원들도 점차 북한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소속 직원 2명을 제외한 모든 평양 주재 국제기구 요원과 외교관들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2020년은 국제사회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재의 유연성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대북제재 면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7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와 과정이 좀 더 쉽고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은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계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 실태와 백신 현황에 대해 조은정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네, 존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가 21일 현재 1,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1,700만 명을 넘긴 뒤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첫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98일이 걸렸는데요. 11월 8일 1,000만 명을 넘긴 뒤 4일에서 6일 만에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2일까지 32만 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미국 내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지난 2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화상 대담에서 내년 2월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ight now we unfortunately have a pandemic that's really throughout the nation. The reality is
레드필드 국장은 불행히도 지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며 12월, 1월, 2월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죠?
네, 1차 대유행은 지난 3월 시작됐는데 4월 15일 하루 2,7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요 확산 지역은 뉴욕과 뉴잉글랜드 지역이었고요. 2차 대유행은 6월 중순 시작해서 7월에 정점에 달했는데 남부와 서부의 대도시들에서 주로 확산됐습니다. 9월 시작된 3차 대유행은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이고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0.4초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죠?
네,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면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3차 대유행 중인데요. 매일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타이완에서는 지난 4월 이후 첫 지역 감염이 발생했고요. 독일은 지난주부터 상점과 학교,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22일 1일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763만여 명으로 7천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열흘 만에 10% 넘게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8일 만에 10만 명이 늘어 1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최근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기존 대비 감염력이 70% 더 큰 변종이 출현해 지난 주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를 긴급 봉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se areas will enter a new tier 4, which will be broadly equivalent to the national restrictions which were in place in England in November. That means residents in those areas must stay at home.
존슨 총리는 이들 지역을 코로나 대응 4단계로 격상한다며 모든 주민들은 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고 모든 가게, 체육관, 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변종이 출현하자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영국발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최근에 개발된 백신들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개발된 백신들이 영국에서 출현한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 박사는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한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는 백신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1일 변종 바이러스도 아직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But at this stage, we don't have evidence that this virus will change the severity, the diagnostics, or the value of vaccines going forward.
라이언 팀장은 지금 단계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향후 감염의 심각성이나 진단, 백신의 효용성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 두 가지를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21일부터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첫 번째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게 접종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백신도 곧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 보건후생부는 존슨앤존슨이 소유한 제약업체 얀센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가 내년 1월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1일 화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m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She's had her shot.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접종했다며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두 번째 접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이 속속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에 나서고 있죠.
네, 영국이 처음으로 지난 8일 화이자 백신으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13만 7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 순서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모더나 백신을 지난 18일 승인했고요. 유럽연합은 21일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고 며칠 내로 EU 27개국에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시노팜 백신으로 15일 접종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20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바레인은 화이자와 시노팜 백신을, 쿠웨이트는 화이자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을 이달 5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시노팜, 시노백 등 5개 종류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이며 연말부터 접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 접종 뒤에도 약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본인은 저항력이 생겼어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약 70%에서 80%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력을 갖춰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빨라도 내년 여름에나 예전과 같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겨울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태와 백신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기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가장 늦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기구는 한 목소리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시장조사업체인 피치솔루션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상 접종 시기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접종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부터 늦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1, 2,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피치솔루션은 그룹 1에 속한 나라들은 내년 6월까지 국민 대다수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그룹 2는 내년 9월까지 그리고 그룹 3은 2022년 2월에야 대다수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그룹 간 분류는 각국이 백신 개발 업체와 백신 사전 구매 계약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가장 늦게 접종이 예상되는 그룹 3에 속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해당 그룹에 속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부탄, 브루나이, 몽고,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9개국입니다. 이들 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일부 국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개발 업체와의 사전 계약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3에 속한 나라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낮을 뿐 아니라 값비싼 가격 때문에 백신에 대한 욕구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9개 나라 가운데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백신 개발 상황을 언급하면서 백신 개발을 완료하면 역내 관계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 즉 북한이나 스리랑카 등에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가 분류한 그룹 1에 속한 나라는 호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7개 고소득 국가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 제약회사와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개 계약이 유효한데 이를 통해서 약 8,300만 회의 백신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호주 인구의 약 2배인 4,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2021년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도 4개 사전구매 계약을 통해 5억 4천만 회의 백신 접종분을 확보했고 중국은 화이자 등으로부터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내 자체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400만 회의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 대해서는 그룹 2로 분류됐다며 한국은 의료체계가 발달한 나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상당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이번 보고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국제단체 피플스 백신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 67개국은 내년 말까지 국민의 10%만이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개발 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나움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백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8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20억 회분을 확보했으며 내년 1분기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proud to announce that COVAX has secured to access almost 2 billion doses of several promising vaccine candidates.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전 세계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라며 이들 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지 않으면 선진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감염병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hallenge now is to ensure that vaccines are treated as a global public good. They must be accessibl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금의 도전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전 세계적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수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휘 서신을 통해 주한미군은 앞으로 며칠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모더나 백신을 보급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한미군 측이 23일 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향후 절차에 대해 초기 접종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 인력 등에 국한된다며 앞으로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접종하도록 백신 추가 물량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이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백신 접종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슨의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 백신 초기 물량 4만 4천 회분을 미 본토와 한국 등 해외 군사시설 16곳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225명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16명꼴로 나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986.3명에 달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이번 주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3단계 격상에 앞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23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도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된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24일부터 전국 식당으로 확대됩니다. 즉, 전국 식당에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모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겐 300만 원, 미화 3천 달러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미화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여행이나 관광,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영국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만들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 모두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영국발 항공편은 일주일에 4편 정도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한국 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 레닌주의 전파와 함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왔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공작부라는 정부기관에 국내외 선전선동과 조작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통일전선부는 학계와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중국인 사회를 위협하는 한편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는 신장과 티벳지구 사태를 비판하는 종교적 소수 인종적 그룹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되는 개인들을 겨냥해 압박 전술을 폈습니다. 이 전술에는 독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 국가이민법에 근거해 비자 제한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물리적 위협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공개하는 요원들과 함께 사보타지 또는 경제활동과 개인 신상, 학문적 자유, 국내 정치적 활동에 악의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학계, 시민사회를 위협하거나 구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 정책에 호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국제적인 법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미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자 제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